혹시 어제 미국에서는 이제 어제 저녁이었었는데 버락 오바마 대통령 후보 수락 연설에 관한 네. 내용을 혹시 접하셨나요?
그러면요. 한국의 신문에서도 참 헤드라인으로 크게 나왔죠.
네. 어떻게 느끼셨을까요?
네. 그 뭐 부럽기도 하고 낯설기도 한 것은 정말 그 미국의 흑인 대통령이 나온다면 하는 것이 몇십 년 전만 하더라도 그런 픽션을 써서 베스트셀러가 된다고 이제 그런 얘기들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다 웃었죠, 사람들이. 그런데 그게 현실이 되는 걸 보니까 참 정말 뭘 예견한다는 거 무서운 생각까지 들 정도로 시대가 빨리 변하는 것 같습니다.
시대가 변화할 때마다 이효령 고문께서는 마치 예견이라도 하는 것처럼 10년마다 문화 문명 비평가로서 세태 흐름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고 거기에 걸맞는 시대적인 선언으로 이 국민들한테 용기를 많이 주셨는데요. 한번 좀 짚어봤으면 좋겠어요. 60년대부터 시작을 해서요.
네, 뭐 제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남들이 그렇게 이제 제 여러 책에서 유행어를 만들었던 걸 가지고 그렇게들 얘기를 하는데
네.
60년대에 들었으면서 흙 속의 저 바람소리가 베스트셀러가 되니까
대단했죠.
네, 그것이 이제 한국인이 한국 문화를 찾는 최초의 이제 그런 징후를 보여줬다. 이제 민족이라든지 한국 문화. 그리고 두 번째 70년대에 들어왔으면은 신바람이라는 말을 이제 쓰기 시작했거든요.
아, 그때 벌써 신바람이 나온 건가요? 70년대?
그 후에도 사람들이 많이 쓴 거죠.
아, 네. 네,
그래서 신바람은 이제 원조 기억으로 신바람이 이제 내가 사방에서 강연하고 글도 쓰고 그랬는 것이 이제 그게 여러 사람으로 전해져서 이제 훨씬 뒤에 얘기됐지만
네.
70년대 산업화를 통해서 그 신바람이라고 하는 신조어를 만들어서 한국인의 동력은 신바람으로부터 나온다는 걸 써서 또 그게 이제 키워드가 돼서 유행어가 됐고 80년대는 올림픽 때 벽을 넘어서라는 말로
네.
했더니 정말 우리 벽은 안 넘어졌는데 바로 독일 저 베를린 벽이 넘어졌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탈냉전 시대가 정말 와요.
네.
이거는 정말 큰 예언이었죠. 벽을 네. 넘어서 하나의 그 동서독 간에 또는 동서의 진전이 완화되면서 이제 냉전 시대가 거치죠. 그리고 이제 이 90년대에는 산업화는 뒤졌지만 우리가 뒤늦게 산업화가 됐지만 정부화는 앞서가자 하는 것을 또 이제 유행을 만들어서 많이 이제 인구가 됐던 건데
네.
정말 그 당시에는 그냥 구호로 우리가 만든 건데 정말로 우리가 산업화는 남의 나라에 뒤졌지만 정부화는 지금 첨단을 달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참 예언이다. 이제 그렇게 됐고
네.
이제 마지막에 이제 2000년도에 디지로그란 말을 이제 만들어서
네.
지금 많이들 쓰고 있죠. 디지털하고 아날로그가 서로 섞이는 시대가 온다.
네.
아날로그를 디지털로 만드는 것이 새로운 시대라고 그랬는데 이게
네.
아니다.
네.
디지로그와 뒤쳐졌다고 생각하는 오프라인의 아날로그가 서로 상승작용을 해서 디지털로 못하는 것, 아날로그로 못하는 것을 서로 보완해가면서 새로운 정보 시대가 온다. 그것이 2000년대까지 온 거예요.
네.
이거 전부 책으로 나온 거고 책이 나오자 베스트셀러 되면서 사람들 인구 회자 되니까 처음엔 몰랐지만은 한 50, 60년 지나다 보니까 아 어떻게 그렇게 시대를 그 당시에 처음 그렇게 그런 유행어를 만들고 실제로 또 그런 게 되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어디 글 쓰고 그럴 때 이제 이런 키워드를 소개하면서 이제 그 얘기를 한 거죠.
네.
네, 그냥 쓴 거죠.
겸손의 말씀을. 근데 그 지금 이제 고모님께서 말씀하신 신바람이나 벽을 넘어서 이게 한동안은 정말 신바람 나게 또 우리가 살기도 하고 벽을 넘을 것 같기도 했는데 근데 남의 나라는 벽도 넘고 신바람도 많이 나는 것 같은데 정작 우리는 될 듯 될 듯 하면서도 고지가 저기인데 못 넘는 거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한국 사람의 폭이 요 정도인가 보다 하고 생각할 때가 많거든요. 이게 분명히 조금만 하면 넘어서서 아주 눈앞에 왔는데
네.
이게 한국인의 한계고 한국인의 기껏 얻는 폭이 요 정도에서 끝나나 보다. 그래서 2년 전에 벼랑 끝입니다. 날개 하소서 할 때도 참 여기까지 우리가 어떻게 왔는데 이 벼랑에서 그냥 떨어질 수 없잖냐 날개 앞서서 하는 걸 싫었었더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그 저에게 전화도 걸어오고 그 시를 보고 너무 좋았다고 그때 아마 저만이 그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남들 누워 있을 때 우리 일어났고 남들 일어날 때 우리 걸었고 남들 걸을 때 우리 뛰었고 남들이 뛸 때 이제 나는데 이 벼랑 끝에서 깜깜하게 한 치 앞도 이 한 발도 뛰어놓을 수 없을 만큼 절망감이 끝없이 우리 앞에 오죠.
네.
그런데 또 한참 지나가다 보면은 죽는다면서 또 뒤로 넘어가고 그래서 이번에 저는 그걸 역전극이 우리 역사다.
아.
도저히 뭐 여기서 끝이 아닌가 했는데 그게 역전되고 역전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글쎄요 반날 이런 기적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착잡하죠.
네. 네. 그렇다면 앞으로 바꿀 키워드는 뭘까요?
예. 뭐 벌써 제가 쓰고 있는 얘기인데 그 창조, 크리에이티비티.
창조.
그래서, 예. 그래서 앞으로는 지식 정보라든가 이렇게 뭐 디지로그로 이렇게 합성한다거나 이런 시대를 지나서 크리에이티브 클래스, 뭐 가진 자, 못 가진 자 이런 것이 아니라
네.
이 창조적인 계층이 태어난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은 재산이 있느냐 없느냐, 학력이 있느냐 없느냐인데 이제는 뭐 초등학교를 나왔건 가난하게 살건 창조적인 사람은 살아남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비춰지고 창조적인 나라는 되고 그렇지 않는 나라는 비춰지는 거 비춰져서 서바이벌 뭐 타는 거죠. 그래서 이 크리에이티브 클래스 이런 거 미국에서는 지금 한참 얘기하고 있죠. 우리 리차드 프로리라든가 이런 사람들 얘기하는데 이제는 정말 있는 것에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것을 창조하지 않으면 살아가기 힘든다. 말하자면 지금까지는 길이 있어가지고 왼쪽으로 갈래 오른쪽으로 갈래 이렇게 선택만 잘하면 줄만 잘 쓰면 어느 나라든지 잘 갔어요. 그런데 네. 길이 없어요. 이제 우리가 만들어야 돼요.
예.
그래서 개인이건 국가건 한 민족이건 창조력을 갖지 못하면은 이젠 못 살아요. 그래서 뭐 시간이 없어서 다 말하지 못하겠습니다만은 모순이 있었을 때 뛰어넘는 거는 모순 속에서 선택하는 게 아니거든요.
네.
아버지가 야 덥다 문 열어라. 아들이 문 열었더니 어머니가 와서 야 모기 들어온다 타더라. 이게 어쩔 거예요.
네.
아버지 편 들면 어머니가 뭐 울먹울먹 거고 어머니 편 들으면 아버지가 막 소리 지를 텐데
네.
이게 우리의 입장이 그렇거든요.
예.
아버지를 따를 수도 없고 어머니를 따를 수도 없고
예.
문 열면은 바람은 들어오지만 모기 들어오고 문 닫으면 모기는 안 들어오지만 바람 안 들어오고 이럴 때 망창을 방충망을 해서 다루면
아.
그게 창조잖아요.
네.
그러면 예. 아버지 어머니도 싸움 안 하고 자기도 혼나지 않고 가정은 화평하고 그런데
네.
지금은 문 여냐 닫냐 이거 가지고 우리나라 계속 싸우는 거예요.
아.
어머니 아버지가 예. 그거 닫아라 열어라 닫아도 해결 안 되고 열어도 해결 안 돼가지고 싸움만 하고 안 되는 거예요. 이걸 브렉스로 하려면은 창조적인 아이디어와 창조력이 있어야 된다. 이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 그래요. 이슬람과 기독교의 그 충돌 문제라든가 또는 이 대륙 세력인 중국과 해양 세력인 미국과 그 사이에서 어떻게 살아갈 거냐. 어느 나라에 붙어서 어느 나라를 선택해서 해결한다면 좋죠. 아니죠. 우리가 새로운 역사나 새로운 상황을 만들어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창조는 정말 무서운 것이 셰익스피어 한 사람이 전 지구에 해서 이기잖아요.
네.
이렇게 창조라고 하는 건 13억의 중국인을 우리의 창조력으로 이길 수 있다. 가령 예를 들면 내가 벽을 넘어서 근데 중국의 올림픽은 뭐예요? 하나의 세계 하나의 꿈이잖아요.
네네.
하나의 세계 하나의 꿈이라는 건 누구나 쓸 수 있는 말이죠. 그러나 벽을 넘어서 이런 거는 누구도 못 쓰던 말 아니에요.
네.
뭐 세계 없잖아요 이런 말이.
네.
근데 이걸 만들어 놓으니까 손에 손 잡고 벽을 넘어서 그래가지고 베를린 장벽이 진짜 무너질 때 그 사람들 노래 불렀잖아요.
네.
이렇게 13억이 있어도 혼자서도 이길 수 있는 거죠.
네.
안 하면.
네.
이것이 우리들의 희망이고 특히 미국에 계신 분들 혼자라도 자기의 독창성 창조력 가지면 조국을 떠나 있어도 남의 나라에 살아도 몇십억에 수십억에 지구 사람하고 싸워서 하나밖에 없는 것 만들면 자기가 1등하는 거죠. 1,000명 중에서 1등이냐 10,000명 중에서 1등이냐 아니에요.
네.
전 지구에서 하나밖에 없는 걸 만들면 지구 전체와 싸워서 이기는 거죠.
예.
그게 창조의 힘입니다. 그래서
네.
제 말만이 아니고 지금 빌 게이츠가 크리에이티브 캐피탈리즘 창조적 자본주의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네. 21세기 앞으로 10년 지배하는 것은 창조란 말이죠.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면에서 이 크리에이티비티라는 것이 새롭게 조명을 받을 겁니다.
네. 그렇다면 창조적 자본주의 시대, 소위 그 창조가 앞으로 이제 세계를 지배하는 키워드가 된다면 우리는 거기에 대한 준비가 돼 있나요?
아, 돼 없으니 되지 않았으니까 창조를 해야죠. 돼 있으면 선택을 하면 되는데
예.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이 만들어가는 건데 이거야말로 집단이 못하는 거예요, 창조는.
근데 왜 우리들끼리는 그런 얘기 잘하잖아요. 대한민국 사람들은 집단은 못하는데 개는 잘한다. 또 뭐 이 JQ 뭐 잔머리 지수는 높기 때문에
그래요.
뭐 그런 창조는 잘한다. 이런 부정적이면서도 긍정적인 얘기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13억의 중국의 곁에 있고 세계 제2의 경제대국이요. 도요타 자동차 세계를 제패하는 그런 그 기술 강국이 옆에 있는데
네.
우리가 물량적으로 이기겠습니까? 이번에 그 올림픽 베이징 올림픽 봤듯이 막 수만 명이 나와가지고
인해 줬어.
네. 프로그램 들여가지고
네.
폼비돌이 나온다는데 보니까 군인들처럼 줄 때가지고 몇천 명이 막 소리를 지르고 붙들고 나오는데 이게 붓이 아니라 칼인 것 같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 머리로 선비에 한번 보여준다 하는데도 그렇게 군대들처럼 막 힘열을 지고 나오는 이렇게 무서운 사람들이 이제 옆에 있는데
네.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까요?
네.
창조력밖에 없어요.
네.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빌 게이츠 하나가 IBM 같은 그 거대한 기업을 뛰고 넘어서서 전 세계 나폴레온도 못한 세계 집회를 했잖아요.
네.
구글이 그렇잖아요. 지금
네.
또 유튜브가 그렇잖아요.
네.
뭐 창조적인 사람이 미국이 쇠퇴했다고 하지만은 몇몇 사람 그것도 20대 사람들이 세계를 제패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도 20대 사람이 아무 배경도 없는 사람이 아이디어 하나 가지고 하는데 우리라고 못할 건 뭐 있냐.
네.
우리도 맨손으로 후진국 소리 들어오면서 살아왔지만
네.
그래도 10대 강국에 들어가는데 경제대국에 들어가는데
네.
그게 미국에서 뭐 한국에서 어디든지 한국인의 그 놀라운 창조력을 가진 사람들이 앞으로 10년은 국가는 어떻게 될지 몰라도 여러 군데서 이 한국인의 이름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 거의 확신해도 좋다 하는 거는 세계 연이 많아도
네.
가운데 구멍 뚫어놓은 연은 한국 연밖에 없어요.
맞아요. 예.
해보세요.
네.
그러면 남들이 다 똑같이 바람 막느라고 했는데 우리는 바람을 뚫어놓음으로써 바람을 흘려보내기도 하고 받기도 하니까 거기서 무빙이 가능해져가지고 연싸움까지 하는 거죠.
네.
이런 걸 보면은 세계 똑같은 조건에서 똑같은 연을 만드는데 어떻게 한국 사람은 그 가운데가 구멍 뚫을 생각을 했을까? 이런 것을 생각해 보면은 한국은 가난하고 약소국이고 반나 지배받았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의 뭘 만들고 생각하는 힘은 엄청나게 컸다. 이제는 국가도 어느 정도 됐고 먹고 살 만하게 됐는데 특히 해외에 있는 자본, 우리의 해외에 있는 인재들 이게 뭐 이제 천만 명 시대가 옵니다. 이제 해외에서도.
네.
그렇게 되면은 국토가 한국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한국인이 나가 있고 전 세계 한국인의 창조적 DNA가 있다. 자신감을 가지고 이제는 너무 민족이니 국가니 따지지 말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 삶을 하나밖에 없는 삶을 온리원 넘버원이 아니라 온리원으로서 살아가면 이게 한국인들이 크게 앞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의 민족과 국가를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오고 또 그렇게 되리라고 제가 믿고 있는 거죠.
네. 이은영 고문께서는 그 1988년도 올림픽을 식전 행사, 문화 행사를 다 주도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올림픽을 이제 보시면서 더 이제 남다른 감회도 있으셨을 것 같고 말이죠. 또 아까 그 역전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번 올림픽에서 우리가 참 역전으로 재미도 많이 봤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은 어떻게 이 올림픽을 보셨을까 좀 들어보고 싶어요. 조금 얘기를 해주시긴 하셨습니다만.
우선 내가 서울 올림픽 개폐식을 하니까
네.
중국 개폐식을 보고 어땠느냐. 그 화려하고 어마어마한데 그 서울 올림픽하고 대뭐 어떠냐 그러길래 내가 그랬죠. 지금은 말하지 마라. 10년 후에 또는 5년 후 10년 후에 베이징 올림픽하고 서울 올림픽을 생각해봐라.
네.
구독집이 불난 것처럼 막 어수선하고 막 번쩍거리고 요란은 했지만
네.
보고 나서 뭐 기억에 남는 게 있더냐. 그런데 불렁쇠 굴리는 어린애 모습은 말이야. 10년이 지나도 안 잊어버릴 거다. 그러니까 우리는 규모도 작고 보잘것없었지만 그래도 사람의 가슴에 감동을 주는 그런 연출을 했지만 저쪽은 엄청난 감탄스러운 그런 거대한 걸 했지만 감동은 없었다. 감탄은 있었지만 감동은 없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네.
특히 그 우리가 베이징 올림픽에서 놀라운 것을 보여준 것은 우리 젊은이들이 전혀 다른 한국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네.
옛날 서울올림픽 때도 금메달 땄지만 그건 홈그라운드니까 그렇다 치고 요즘 애들은 이 저 금메달 따도 안 울어요. 옛날에는 금메달 따면 그냥 눈물을 줄줄 흘리는데 이번에는 그 유도에서 이긴 사람만
최민호 선수만
그냥 막 울었는데 집이 가난했대요.
네.
아버지한테 집 사준다고. 그 가난하니까 그런 또 효자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딴 애들은 너무 부유한 집에서 아주 유복하게들 다 좋은 환경에서 살았기 때문에 금메달을 타도 한이 없으니까 안 우는 거예요.
네.
근데 옛날에는 다 못 살던 생가 어머니 콩나물 장사하고 남의 스파이크 빌려 있다가 막 빌려 신다가 창피당하고 이런 기쁘면 그런 과거의 한들이 쏟아져 나오니까 우는데 구김살이 없이 자라난 요즘 한국인들은 콤플렉스가 없어요. 한도 없어요. 그래서 참 잘 자랐구나. 그리고 당당하구나. 식민지가 뭔지 모르고 독립국에서 살았던 너희들의 참 식민지 시대에 살았던 우리와는 다른 당당함이 있구나. 그런 것을 느꼈고 정말 자랑스러운 거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종목이 달라서 비록 금메달, 은메달을 못 따도
네.
그렇게 그 참 끈질기고 끝까지 열심히 하려는 그런 걸 보면 참 놀랍죠. 중국은 국가에서 뽑아서 그냥 금메달 기계처럼 막 훈련시켜서 했지만 우리는 자기 좋아서 하는 거 아니에요?
네.
알아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네.
우리가 사회주의 국가에서 금메달 따는 거 하고 개인이 선택해서 자기가 해서 금메달 따는 거는 같은 한 장의 금메달이에요. 이건 의미가 다르죠.
네.
그런 점에서 우리 13개의 금은 100개의 금하고 안 바꾼 그런 대단한 그런 그 금메달을 딴 겁니다.
네. 네. 최근에 어느 무신론자의 기도 이효령 선생님이 시집을 발간하셔가지고 정말 큰 화제를 모으고 있는데 저는 이 그 시집을 보면서요 제가 킥하고 웃은 게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여기 쓰레기를 시래기로 그 시 말해요. 이제 한인 사회에서는 이제 2세들이 한국말을 잘 못하니까 부모님들이 시래기국 하면 아이들이 그걸 영어로 garbage의 숲이라고 하는데.
모음 하나 바꾸면 쓰레기가 시래기가 되는
네.
그게 한국이네요.
네. 그동안에 흙 속에 저 바람 속에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너무나 많은 책을 내셨는데
네.
갑자기 시집을 내신 동기가 굉장히 궁금해져요.
그래서 내가 이번에 시집을 내놓고 말이죠.
네.
제자들 이렇게 만나면은 멋쩍으니까
멋쩍죠.
그럼 그래 시집 보내줄게. 그러면 아 시집을 보내준대며 결혼한 사람은 무슨 시집을 보내준다. 시집을 보내준다는 것을
네.
결혼시켜준 시집 보내준다는 얘긴 줄 알고
네.
한참 웃었죠. 그 정도로 네. 이 참 낯선 일 하니까 이상한 일이 많이 벌어지는데 사실은 옛날부터 외로울 때는 시를 썼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내 평론 보고 에세이 본 사람들은 내가 굉장히 강하고 날카롭고 지적인 사람인 줄 아는데 사실은 딱정벌레 이렇게 뒤집어놓으면 말랑말랑 하잖아요.
네.
그 말랑말랑한 부분이 이번 특징 거죠. 이 시집을 내가지고 그래서 대단히 감상적이고 또 뭔가 문학소녀적이고 어휴 이 암흑에 이런 면이 있었나 사람들이 놀랬죠.
그러나
끝내 안 내려고 그랬는데 우연한 계기에 시 두 편 발표해서 할 수 없이 권위의 문익에서 권유를 받고 시집을 냈는데 나는 한 권 안 팔려도 좋다고 그러고 큰 소리 치고 냈는데 그래서 그랬는지 막 삽시간에 만 권이 나간 거예요.
네.
시집도 만 권이 나가냐 막 사람들이 그래서
네.
아 버리면 얻는 데든 이게 사실인가 보다 그래가지고 조금은 며칠 동안 행복했었죠.
네. 근데 선생님이 워낙에 큰 인물이시기 때문에 되게 책에 나오면은 거기에 대해서 이제 비평이 가해지잖아요. 그럼 이 시집에 대해서 누군가가 비평을 할 수도 있으련만 그런 작업을 들어간 사람이 있나요?
아니 그냥 무시해버린 거 그랬죠. 뭐 별거 다 하네. 시까지 쓰네. 그래가지고 그냥 웃었겠죠.
네. 정말 그럴 때가 있을 겁니다. 어디 가나 벽이고 무인도이고 혼자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겁니다. 이런 그 시를 통해서 아까 그 선생님께서 언급해 주신 것처럼 선생님만의 고독, 선생님만의 그 연사파함을 느낄 수가 있었는데요. 그 선생님께서 쓰셨지만 그래도 이 시는 내가 써도 참 마음에 든다는 아끼시는 시가 있으실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뭐 시간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네, 부탁드립니다.
얇은 걸로 골라보면요.
네.
이 제가 교토에서 네. 몇 동안 있으면서 너무 외롭게 살았어요.
예.
혼자서 절대 고독이죠. 그래서 그 세븐일레븐 그런 데 가가지고 식빵 사가지고 돌아올 때 저녁에 어스름할 때 굉장히 외로웠거든요.
네.
근데 일기장에다 쓴 게 있어요. 이게 좋은 시라기보다 짧아서 읽어주는데 세븐일레븐을 나오면 벌써 저녁 땅거미 진 거리에는 그림자도 없어 혼자서 돌아온다. 빈 가게 유리 안에서 형광등처럼 켜지는 기모노 입은 여인의 환한 웃음. 비닐봉지 안에서 식어가는 식빵의 식욕. 체온계처럼 옆구리에 끼고 가다가 내일 아침에도 혼자 앉을 식탁을 생각한다. 세븐일레븐을 나오면 가랑비가 온다. 지폐보다 가벼운 쇼핑백의 무게. 비에 젖어도 가벼운 하루의 무게. 이것이 그 내가 교토 생활할 때
네.
실제로 그 식빵 사다 먹고 혼자 장 보고 이랬을 때 저녁에 오다 보면 또 하필 그런 때는 곧 비가 오는지 쓸쓸할 때는 가랑비가 오고 그래서 이 일기장에다가 좀 외롭게 이런 걸 썼거든요.
네.
좀 길고 좋은 마음에 드는 시는 있지만 짧은 시에서 고르려면 세븐일레븐의 저녁 시간이라고 하는 게
네.
그때 내 생각이 들어서 지금 읽어도 아 시라는 거는 사진 찍는 것처럼 그 고생하고 혼자서 외로웠던 그 옛날 얘기가 됐는데 시를 읽으면 다시 그때와 똑같은 감정이 되는구나. 언어로 찍은 사진과 똑같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쓴 시지만 가끔 읽어보고 또 혼자 감동도 하고 그러죠.
네. 오늘 사실 뉴욕의 모처럼 만의 날씨가 흐려서 시 읽기 딱 좋은 날인데. 네. 좀 주제를 넘어가면은요. 최근에 이 독도 문제로 한인 사회가 참 불편하거든요. 며칠 전에도 워싱턴 포스트지에 광고도 실렸고요. 우리 땅이라고. 뉴욕 타임즈도 그렇고 또 저희 라디오 코리아도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해외 나와 있는 동포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좀 풀어가면 좋을까요?
실질지대라고 그래서 그 어떤 풍교 지방에서도 거기에 사람이 살고 있든지 거기에 뭔가 시설이 있든지 그러면은 그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게 되거든요.
네.
독도에는 우리가 거기다가 태극기도 새겨놓고 있고 거기 조반장을 만들기도 했고 해군들이 들리고 관광객도 가고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겉으로 떠드는 것보다 뭐 광고 내고 하는 것보다 실질 지배를 찾고 세상에 알려주는 거예요.
네.
독도 일본 뭐 귀찮은다 이러지 말고 거기 자꾸 가고 또 거기다가 시설도 좀 만들고 이렇게 하면 뭐 설마니 자기네들이 말로 그러지 거기 뭐 쳐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도 이제 약게 해야 돼요. 말로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실질 지배 이게 우리 땅이다 하는 걸 구호로 얘기하고 무슨 소리를 떠들지 말고
네.
그냥 너희들 마음대로 해라 우리 여기서 산다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다 시설물도 만들고 전에는 그 일본 애들 눈치 보고 안 했거든요.
네.
왜냐하면 그 분쟁 끼고 안 만들어. 쟤들이 저렇게 노골적으로 나오면 상대하지 말고 거기다 막 줘요 이제는. 그렇게 해가지고 뭐 전쟁을 너희들 하겠냐. 우린 옛날부터 살던 땅이니까 산다. 뭐라고 떠들던 우린 모르겠다. 이러고 있으면 실질 지배 지역이 되는 거니까
네.
독도가 우리 땅이 되는 건데 자꾸
네.
말로 독도 막 자꾸 그러면 자기가 살고 있는 아내를 말이죠. 이 아내가 이게 우리 아내다. 이게 우리네. 하고 돌아다니면 동네 사람들이 오, 이상하다. 저 사람이 자꾸 왜 저렇게 자기 부인이라고 그러지? 막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아무 소리 하지 말고 이제 실질 지배로 눈치 보지 말고 거기다 막 모두 만들고
네.
그쪽에다가 뭐 여러 가지 관광 코스도 만들고
네.
이렇게 해서 아예 기존 사실화 해버려라.
네.
그러니까 교포들도 여기 저 미국에 사시는 분들 여기 오면은 거기서 자꾸 걱정하지 마시고 여기 오면 독도도 한번 가보시고
네.
또 그 유람선 있어서 매일 한 바퀴씩 돌고 이렇게 실질 지배적 영토로서 우리가 확인하자.
네.
그게 현명한 거다.
네. 네. 끝으로 고모님 모시기는 힘든 일이니까 뭐 떡본 김에 뭐 제사 지냈다고 이제 새로운 저 회기 또 새로운 학기 들어가니까 저희들한테 희망과 또 용기가 될 수 있는 그런 메시지 좀 끝으로 좀 부탁을 드릴게요.
예, 가끔 제가 미국에서 강연할 때도 그런 얘기를 하지만 미국에 가신 분들이 현지에서 어떻게 적응하고 어떻게 성공하느냐 그거는 거기 가신 분들의 문제가 아니라 여기 있는 사람이 정말 한국인이 글로벌한 국제사회에서 살 수 있느냐 없느냐, 남들과 더불어 살 수 있느냐 없느냐의 시금석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인들이 거기에서 여러 가지로 우리 동포들이 활약하고 또 젊은 2세들 또 3세들 이런 사람들이 그 미국 사회에서 정착해가면서 자기 지능을 발휘한다는 건 우리에게 큰 용기를 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참 이제 새로운 게 학기 시작하고 모든 게 이제 새로 시작하는데 처음 미국에 갔을 때처럼 그런 마음으로 항상 재출발하면은 모든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지 않는가. 그 초구지심, 초심이라고 그러는데.
초심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초심으로 돌아가서 처음 미국 땅을 딱 빚었을 때의 어렵고 희망에 박차고 그러면서도 제일 어렵게 살던 그 순간을 생각하면은
네.
더욱더 발전이 될 거 아닌가. 그래서 초심으로 돌아가서 내가 한국인이고 그러면서도 미국 땅에 살려고 왔다 하는 그 원초적인 그 마음, 그 수구 초심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좀 들려주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그 거리에서라는 시집에서 발톱이 빠지도록 괴롭게 살면서도 모두들 살고 싶다고 외치는 거리, 한 번도 사본 적이 없는 맥도날드 빅맥이 먹고 싶다 하셨는데 오셔요. 제가 이만한 빅맥 사드릴게요.
네, 여기 살다 보면 가끔 따분하고 뭔가 일이 잘 안 되고 그 길거리 가면 사람들이 막 경쟁심에 붙어서 막 돌아다닐 때 뭔가 해파람이라도 한번 불어보고 싶고 빅맥이라도 어린애들처럼 그냥 빅맥 먹고 한번 지나고 싶고 그런 그 막 그냥 그 반짝반 거리 지나가다 보면 그런 로맨틱하고 뭐 라라같이 생긴 여자가 이렇게 창밖을 내다볼 때 하이 하고 지나가고 이런 그 좀 풍경한 산문적인 도시에서도 뭔가 새로운 그런 외국에 가는 것 같은 그러한 거리가 갖고 싶은데 그게 그 미국을 우리가 가끔 생각하면 여기 살면서도 거기 많은 아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우리한테는 늘 새로운 자극이 되는 거리고 이걸 쓸 땐 이건 러시아 거리를 조금 얘기를 했지만 난 러시아보다도 미국에 자주 갔으니까 그게 미국 거리나 마찬가지. 그래서 아마 빅맥을 먹고 싶다 그런가 봐요.
이 시대의 로맨티스트이신 이어령 고모님께서는 언제나 뉴욕에 오실까요? 그럼요.
예, 네, 거기 뭐 초청받았는데 요즘 못 가는데요.
네.
꼭 가고 싶은데 다른 지역은 조금 미국의 좀 획일적이고 거리도 그렇고 그래서 게스스탠드 같아가지고 별로 정이 안 붙는데
네.
내가 미국에서 좀 살았잖아요.
네.
이 맨하튼 거기 저 펄스리스인가 거기서 있었는데
그때 컴퓨터 한창 하셨잖아요. 네. 네.
거기서 살았었는데 네. 지금도 참 그게 파리하고
네.
뉴욕은 안 잊혀져요.
아, 네.
이상한 매력 있는 도시예요.
네.
다른 도시에서 여러 번 내가 동경서도 살고 교토 살고 또 뭐 다른 나라에서도 조금씩 있었는데 파리하고 뉴욕만은 안 그래요. 그건 옛날에 전생에 뭐 살던 데거나 또는 뭔가 내가 거기서 살았던 거 아주 좀 낯설지 않는 그리고 참 매력이 있어요. 그래서 그 뉴욕에 그리고 파리에 언젠가는 다시 가야지 그런데 이게 뭐 내년이면 내가 시수거든요. 77세니까 이게 완전 늙은이. 그래서 아유 내가 그 전에 가야지 하면서도 정말 가질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해서 뭐 못 가면 시를 써야죠.
진짜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고 그 말하는 사람들한테 산 증인 아니십니까? 끊임없이 써서 나는 정렬.
나이가 단순한 숫자면 그런 말을 하겠어요. 나이는 못 속이고 사람들이 점차로 이제 머리카락만 빠지고 쉬는 게 아니라 기억력도 친구들도 하나씩 하나씩 떠나고 기억력도 자꾸 쇠퇴되고 그렇게 됐을 때의 여태까지 이런 노인들이 어떻게 늙어가고 어떻게 인생이 서서히 이렇게 닫혀져 가는가 이런 거를 노인들이 글을 안 썼어요.
그래서 네.
마지막에는 정말 아주 아름다운 게 아침 노을도 아름답지만 저녁 노을도 아름답거든요.
네.
그래서 그 노인으로 서서히 늙어가면서 이 삶의 이 문을 닫아가는 그 과정을 관찰하고 글로 쓰고 그게 나에게 주어진 마지막이 아닌가. 그래서 이렇게 시도 쓰기 시작했는데 내년부터는 그런 그 아침 노을처럼 아름다운 저녁 노을의 이야기 이런 거 같은 거를 조금씩 써서 내가 어떻게 늙어가는가 하는 걸 좀 스스로 관찰하려고 합니다.
네, 벌써부터 기다려지네요. 네, 네. 고모님 오늘 긴 시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드립니다. 네. 특별한 소개가 필요가 없죠. 이어령의 문학에 녹아있던 번쩍이는 시정신이 한 권의 시집으로 꽃을 피웠다. 이어령의 첫 시집 어느 무신론자의 기도 오늘 이 시집과 더불어서 많은 이야기 함께 나눠봤습니다. 다시 한번 인터뷰에 응해주신 이어령 고문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좋겠네.